지금은 손을 씻는 문제. 여러분들은 이 교회 밖에 나와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손을 씻으시죠, 주로. 예. 네. 이 손 씻는 문제를 현대인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 반드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손부터 먼저 씻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만 해도 손 씻는 것의 중요성을 거의 몰랐습니다. 자, 그 당시 환자의 수술을 담당하던 외과 의사들조차도 손이나 수술 도구를 잘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세균이나 박테리아 혹은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병원균이 전염된다는 생각이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있는 병원균이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손에 묻어있는 피나 혹은 환자의 그 불순물, 고름 이런 것들을 더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수 때야에 물을 아침에 뜯어 놓고 피 묻은 손을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그 한 그릇에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수술 도구를 씻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의사들은 정원사가 손에 흙이 묻은 걸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의사는 손에 묻은 피와 구름을 더럽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명감을 나타내는 표시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무지한 생각,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이죠. 이런 무지한 생각에 문제를 제기한 첫 번째 의사가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활약했던 헝가리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 이그나처 제멜바이스라는 의사였습니다. 제멜바이스. 그는 어떤 산모들이 분만하는 중에 세균에 감염되어서 발생하는 산용열, 그러니까 산모에게 나는 열, 열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의과 대학생들은 산모가 죽으면 바로 부검을 했는데 해부학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답니다. 시신이 자꾸 생겨나니까. 문제는 시신을 부검하는 중에 다른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바로 가서 산모를 도우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병균을 옮겨서 또 다른 산모를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생물학, 그때 이 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 또 로베르토 코흐가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전의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독일의 그 병원을 출입할 때가 있었는데요. 병실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소독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우리 한국에는 뭐 병원에 가도 소독 안 하죠. 독일에는요, 이게 너무 철저합니다. 반드시 손소독제 이게 하고 또 이 부모네는 좀 심할 경우는 전염병이 있을 경우는 이 소독약을 몸에다 온몸에다 확 뿌려줍니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병균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병을 일으키고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데멜바이스가 1847년 5월 15일부터 영안실에서 분만실로 가는 모든 의사와 의뢰생은 문에 걸어놓은 염소수로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산모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멜바이스의 이 주장을 그 당시의 의사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그 중요하냐. 그래서 동료 의사들은 오히려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서 진료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참 이런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알려지지 않은 일들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슬프게도 그는 억울함과 눈의 극한 상처를 안고 정신병동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참 맹이가 누명을 쓰고 죽어요. 오늘 현대 의학은 제멜바이스의 조언을 따라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손을 아주 깨끗하게 씻고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또한 병원 곳곳에는 손 세정제를 두어서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청결하게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당대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제멜바이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생명이 건강을 지켜왔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억압과 고통, 물림과 노예, 질병과 죽음에서의 금짐 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인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헌신한다면,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칼 메비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사는 파이크, 이거 물고기 이름입니다. 파이크, 강꼬치고기라고 그래요. 강꼬치고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이 고기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혹시 요 중에 깡꼬치고기라는 걸 아는 분이 계십니까? 영어로 파이크라 그래요. 파이크. 이 물고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칼 메비우스 박사. 이 깡꼬치고기 파이크와 먹이 사이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유리막을 이렇게 쳤습니다. 유리막을 세워두고 먹이는 반대쪽에 있고 물고기는 또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먹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실험을 시작하자마자 파이크는 먹이에 대한 강한 집념으로 먹이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유리막에 부딪혀 먹이에 도달할 수 없었고 먹이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후에 나중에 유리막을 제거합니다. 유리막을 없애버립니다. 이제 가면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유리막이 없어져도 먹이를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리막이 있는 곳에서 확 돌아서더래요. 이 실험은 파이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과거의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현재의 기회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려서 무능한 자로 전락하는 현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이한 것은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내가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겠다. 모세야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직접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모세 보세요. 모세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만 이 말씀이 임할 때의 모세의 상태는 포기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포기의 인생을 살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께 딴과 같이 뭐 대꾸 아닌 대꾸를 하죠. 이렇게 아뢰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못 가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난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이런 반응을 나타낸 이유는 잊으려 했던 과거의 기억들과 상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다시 기억이 되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뼈아픈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가장 능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애굽을 나가려 했던 모세는 바로 왕과 또 애굽,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배신의 고통을 많이 겪었죠. 모세의 많은 상처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얻어대든 얻어대지 않든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과거의 아픈 상처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슬픔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서 있는 장애물이 없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깊이 돌아보시고 만약에 상처의 영향을 받고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다면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신령한 성령의 세계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뭐죠? 자, 이 은혜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불신앙의 문화 속에서 젖어 살았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배자로 이 시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만극한 은혜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애굽 같은 우상 숭배의 삶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장 430년간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잊은 채 이방의 문화, 우상 숭배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에게서 애굽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독재자의 강제 노동에서 빼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자유의 찬양과 경배와 기쁨, 행복이 있는 인간다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인간다운 인격적인 삶 못 살아갑니다. 못 살아.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이방 문화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기신데 모세에게 맡기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 가라가 아닙니다. 내가 같이 가리라. 지도자이요 인도자이었던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모세 함께만, 모세 그 사람에게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고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 그런 우리들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예배의 처소로 교회로 인도해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애굽 같은 억눌림, 강제노역 같은 힘겨운 일상, 혹은 일탈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때문에 상처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예배의 자유의 자리로 내가 이끌리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의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잠깐 좀 경험한 이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신학교 다니다가 영장이 나와서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제가 받은 감정은 완전히 막 그냥 억누르는 심령의 상태의 인격을 완전히 억누르는 조금 교관의 눈에 거슬리면 인정사정 없이 구두발로 이겨버리는 70년대면 지금 그랬다면 다 날아가죠. 못 갈 적에 그런 엄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70년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너무 뭐 비참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많이 이제 지도자급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들고 뭐 이러는데 뭐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훈련을 받는데요. 내 가슴에 눌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참아야 되니 탈영을 해버릴까 야외 훈련, 각계 훈련 야외 나가거든, 산에. 산속으로 살짝 숨어서 각계 훈련이 받은 이거 실력을 가지고 살 옆으로 쇠서 까버릴까 봐. 밑에 동네가 보이는 거. 저 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런 억눌림이. 그러다가 첫 주일날 예배당에 갔는데 그 종교 자유를 보장하니까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길 1번도 손들어. 제일 먼저 확 튀어나갔습니다. 내가 살 길이다. 교회 갔는데요. 예배당 의자에 앉고 강대상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게 이미 지금도 어제같이 생생합니다. 정말 그 군 규율이 얼마나 셌는지요. 억눌림에 눌려있다가요. 예배당에 가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만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한 시간 내내 울다가만 왔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주일 가니까 좀 덜 하더라고. 조금 익숙해져가고. 그래서 전방부대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우리 때는요 고학력일수록 전방부대를 보냈어요. 전방부대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탈영을 잘 안 하니까. 좀 이 지식수 낮은 사람에서 탈영을 해버리고 이게 자리 분별을 잘 이제 판단력이 조금 그러니까 탈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자살도 많이 했습니다. 뭐 고참들의 이 매 때리는 것이요 줄봤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밤마다 줄봤다 만나야 맞고 나야 잠자리에 편안하게 들 수 있고요. 그때 이제 한숨 쉬고 잠을 잡니다. 줄바다를 맞으면요, 고참순으로 한 대씩 치고 갑니다. 그 군인들 20대의 그 청년들요, 이 근육질 사람들이 빠다가 몽둥이가 이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그 허리, 이 웅덩이 부분을 막 심차게 한 대씩만 차고 그러다 탁 치고 나와요. 그러면 이 엉덩이 살 다 터져버립니다. 다 터져버리고요, 피가 나고요, 그것도 어디다 아프다고 말도 못해요. 누구한테 말했다가는 이건 완전 작살나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팬티가 찢어진 살하고 붙어가지고요. 이게 또 떨어지면 또 이게 얼마나 아프냐. 이런 걸 참고 살았습니다. 뭘 말하는 거 하면 제 꼬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림이죠. 억눌림. 네, 억눌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런 억눌림 상태에 있었어요. 자유도 없고 없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빼내셨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너무 크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고요. 하늘보다 높고 땅끝보다 더 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인구가 50억이 넘죠. 50억 사람들 중에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자유민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명에 믿는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 같은 명문 대학의 선택을 받아서 거기에 합격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너무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에 뭐 감각이 좀 없으시죠? 감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그래, 현실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가문의 또 지역전쟁에 시달리는 청년에게 갑자기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당신을 선택했다. 당신이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평생에 해고될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 당신을 해고 안 시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또한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이죠. 기적 같은 사건. 저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버드 같은 명문대학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 소속된다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주권자, 천지를 다스리는 자, 행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영원한 가치와 영광이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비할 바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선택받은 혼 여러분 중에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주 의심이 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에 대한 의심. 가다가.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구원에 대한 이 의심이 종종 생겨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불신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 믿음도 내가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로 주셔야 돼요. 믿어지는 선물이 내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믿을래도 안 믿어지는 걸 또 어떻게 해요?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가 설교를 전할 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안 믿으십니까? 혹 안 믿으실 때 믿으려고 애로 써봤습니까? 애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진리의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세 가지 장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택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받은 자고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건 모르면 구원의 ABC도 아니고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라고 안 하고 아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안 했을까요? 조금 의문점이 남지 않나요? 영생은 곧 구원은 예수를 아는 거래. 택함 받은 자들은 다 영생 얻는 자들인데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 그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어야 알게 되고,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어야 알게 되고, 알게 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구원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택함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 받은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은 바울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이 전해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을 들음으로써 발생하게 된다는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뜨려지고 녹아내려지고 혼과 인간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순식간에 영적 수술을 진행하여 눈물과 콧물을 쏟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는 그 아픔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아프게 해드렸구나. 이 전능하신 구원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몰라보고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라고 회개하게 되고 그 당시 그렇게 되면 그 자신이 큰 죄인인 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거부하십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반응.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으므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 반응, 기쁨. 이 반응이 바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의 반응을 보입니까? 아, CBS라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대에 너무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10대에 거듭났어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 시간에 폰으로 고개를 숙여서 일일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배 자리는 절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거듭남의 진리를 말할 때요. 틀린 그 식물학적으로 접붙임을 이야기할 때 틀리게 이야기해요. 식물학적으로 그건 로마서에 보면은요.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틀린 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틀린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물학에 대해서 바르냐 틀리냐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진리를 설명할 때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틀렸다고 그 구조를 드러내야 됩니까? 불신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말하는 저 말이 맞느냐고 의심하기 때문에 확인하려는 강한 불신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왜 확인하려고 그래요? 뭐 확인하는 거야 뭐 자유입니다만은. 이런 확인하는 태도는요,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거짓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못 믿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불안과 거짓의 영이 의심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는 마귀가 그 심리에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볼 때 택함을 받지 않은 불택자의 심령, 곧 가룟 유다와 같은 땅 마른 심령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긴 해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보가 돼서 목상하는 말을 당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를 믿기 때문이 아니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온전한 삶을 못 삽니다. 그러나 설교자로 이곳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하는 것뿐입니다. 나도 이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 아멘. 맞는지 안 맞는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어디 볼 게 없어 여기 와서 이걸 보려고 그럽니까? 저 밖에 나가면 볼 게 많아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세나 태도는 불신을 넘어 거짓의 영인 악한 마귀에게 속한 심령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속에 악령이 역사하고 잡아 흔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아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바울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처음에는 충만해서 소위 말씀이 좋다고 기뻐하다가요. 교인들 보니까요. 어느 시점에 가면 마음 자세가 달라져서 말씀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변질이 되는 거.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출애굽시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끌어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은 중단 잡족이 같이 섞여왔어요. 이스라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애굽 사람들과 혼인관계도 맺어지고요. 사돈 관계가 맺어지고요. 이게 인륜 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핏줄이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애굽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든 원망과 불평과 때모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중간 잡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또 동화가 돼가지고 같이 막 우샤우샤우샤우샤 모세 이거 네가 뭐냐 네가 네만 하나님의 종이냐 네만 하나님의 종이 너한테만 얘기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막 다음으로 뭐 난리를 하나님이 이 사람들 땅을 갈라서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소기가 많이 납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기도 그 기름이 돼가지고 수천 년 동안에 매장이 얼마나 많이 됐냐.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단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택함받지 않은 이방 족속이 따르는 이들이 다 불평해서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늘 말씀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광야에서 원망 불평한 사람이 바로 이 잡족들이 가는 이 가는 길에 대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가도록 광야에서 모래바람에 쓰러져 죽게 만듭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런 사건들을 어릴 때 눈여겨본 후손들, 순수한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 지구상의 50억의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다른 데 안 가고. 네. 여러분들 여기 오라고 해서 올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목사의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이 목사의 설교는 목사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심령에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기도할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해주셨네라는 은혜로운 기도를 했듯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아니에요. 50억 인구 중에 나를 택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